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일 자국 방송 제1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며칠 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담한 이래 두 나라의 입장이 여러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2일 고위급 협의를 하고 중국이 남동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서 문제적이고 일방적인 해상활동을 하고 있다며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사니노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2차 미-EU 중국 대화를 가졌습니다. 회담 뒤에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약화시키고 미국과 EU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은 또 신장자치구와 티베트, 홍콩 등지에서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 문제를 논의하고 중국의 허위 정보 유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일대일로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중국과 라오스를 잇는 장거리 고속철도가 3일 개통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송문 시슬립 라오스 국가주석은 이날 화상을 통해 철도의 개통 장면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지난 2016년에 공사가 시작된 뒤 이번에 개통된 고속철도는 중국 윈난청 쿤밍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철도로 거리는 1,035km에 달합니다. 이 공사를 위해 170에 달하는 다리와 75개의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개통된 열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승객 없이 화물칸만 실어 옮겼습니다. 이번 철도 개통은 중국 당국이 소유한 업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됐고 공사 비용의 70%인 약 60억 달러를 중국 측이 부담했습니다. 이는 라오스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으로 중국에 대한 높은 부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비공식적으로 주둔 중인 미군의 숫자를 지난 1년 동안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의 인력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현재 타이완에 미 해병대에서 29명, 육군에서 2명, 해군에서 3명, 공군에서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 파견 숫자가 20명이었던 데 비하면 39명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앞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지난 10월 이례적으로 미군의 타이완 주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 민간단체인 더블 싱크탭의 키치리아 어령구원은 VOA의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항공당국이 여객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737 맥스 운항 재개를 2년 반 만에 허가했습니다. 중국 민항총국은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보잉 737 맥스의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737 맥스에 잇따른 추락사고가 발생해 350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하자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해당 기종의 운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운항 금지 조치 후 여러 나라가 이에 동참했으며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호주 등은 다시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중국 민항총국은 운항 재개를 위해 기체 개보수와 조종사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타코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한 실험실에서 키운 고추를 수확하면서 고추 농사 성공과 실험 마무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멕시코 남미 문화의 대표 음식입니다. 이 타코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기념사진을 지구로 보내와 알려졌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의 고추 농사는 지난 7월에 시작했습니다. 뉴멕시코 지역에서 자라는 품종 가운데 하나인 이 칠리 고추 씨를 특수장치에 심어놓고 거의 중력이 없는 상태인 우주정거장에서 발아는 잘 되는지 성장은 얼마나 걸리는지 매운맛을 좌우하는 캡사이신 성분은 어느 정도가 나올지 등을 연구했는데요. 그동안 우주 실험을 거친 상추, 케일, 무 같은 식물보다 이 고추는 더 복잡하고 긴 생장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늘 진공 포장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우주인들에게 비타민C와 또 다른 영양소도 갖춘 신선한 채소, 고추를 먹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자, 고추 농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0월 말에 첫 번째 수확을 했고요. 지난달 26일 두 번째 고추 따기를 했습니다. 지구에서와는 다르게 고추나무는 거의 직선으로 자랐고요. 26개의 붉은색, 초록색 고추를 얻었는데 역시 땅을 향해서 자라는 지구 고추와는 달리 아래로, 위로, 옆으로 아주 통통한 몸집에 고추가 실하게 달렸습니다. 우주산 고추 12개는 분석을 위해서 지구로 보내집니다. 나머지 고추로 타코를 만들어 먹은 우주인들의 맛 평가. 예상했던 매운맛이다. 어떤 것은 더 맵다. 우주 고추 농사 대성공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쟁점, 국제사회 움직임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후보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4일 토요일 북한은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자강도, 양강도 지역은 아침까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쪽 지역 대부분은 오전까지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일요일은 막다가 오후부터 서쪽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삼지연이 영하 20도로 떨어집니다. 장진, 양강도, 자강도, 중강 지역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13도 사이, 평양, 개성, 함흥이 영하 6도, 신의주, 청진 영하 5도, 장전, 원산 영하 1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도 삼지연 최고 기온이 영하 11도에 머물겠고 해산이 영하 5도, 함흥은 7도입니다. 청진 1도, 신의주 4도, 개성 6도, 평양은 낮 최고 3도고요. 원산 장전 영상 8도로 낮 최고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조금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4m로 먼바다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0.5에서 2m로 오전에 물결이 또 먼바다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워싱턴에서 중국에 관한 2차 고위급 대화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으로 중국과 선의의 경쟁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유엔이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유엔 대표의 자격 문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고위급 회의를 가졌군요.
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하고 스테파노 사니노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이 이일 워싱턴에서 2차 고위급 미국 EU 중국 대화를 가졌습니다.
예, 회의 이름에 중국이 들어가는 게 눈에 띄는데요. 중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EU 중국 고위급 대화는 당초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 시절에 출범한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 그리고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가 중국의 서방세계에 대한 위협 그리고 홍콩 문제 등 이 중국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고위급 대화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2차 대화라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3월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서 이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고요. 5월에 브뤼셀에서 1차 대화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당시 안보, 인권, 경제, 다자주의 등 6가지 분야에 대한 실무 그룹을 구성했는데요. 이번 2차 대화에서는 이 6개 실무 그룹의 활동을 점검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뭐 약 반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양측이 이날 회의 후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놨는데요. 셔먼 부장관과 사니노 사무총장은 중국의 늘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 또 미국과 EU의 이익, 그리고 공유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우려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중국 신장과 티베트 등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인 탄압,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율성 침식 등 중국의 인권 유린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EU에서는 중국이 특히 해상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왔죠.
네, 공동 언론 발표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은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 등 해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중국의 이런 행위가 지역 안보와 평화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과 EU의 안보와 번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공동 언론 발표문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셔먼 부장관과 산인호 사무총장은 또 이 국제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라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증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또 이 국제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네, 미국과 EU, 이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껄끄러운 모양새입니다.
네, 하지만 양측은 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다면적이고 투자, 경제 성장 등 서로 이익이 교차하고 건설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과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양측은 이란, 북한, 기후변화, 보건, 인신매매, 마약 근절 등의 분야를 꼽았는데요.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국 정부 관리들과 가진 이런 분야별 고위급 회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자, 미국과 EU의 고위급 회의에 대한 중국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자오리 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EU가 대립과 대항을 공공연하게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과 EU의 몇몇 나라는 인종차별, 강제노동, 총기폭력 등 수많은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권 문제에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자국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EU는 앞으로도 이런 회의를 계속할 예정인가요?
네, 셔먼 부장관과 산인호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급의 전문가 수준에서 이런 회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고요. 다음번 회의는 내년 중반쯤에 갖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 기업인의 비자를 간소화할 거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친강 주미 중국 대사가 2일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서 한 발언인데요. 친강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미국 기업인들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 이 비자 발급 절차를 열흘 안으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강 대사는 이 구체적인 실행 방침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매우 빠른 시일 안에 공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가 2일 벨라루스 정부 관리들과 기업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는 잔인한 벨라루스 정권에 맞선 흔들림 없는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정부의 제재 조처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 재무부는 벨라루스 기업 12곳 그리고 개인 20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지원하는 국영 기업들도 들어갔고요. 루카셴코 대통령의 아들인 드미트리도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 벨라루스 정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벨라루스 정부와 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국가 부채에 관한 미국인들의 거래도 제한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벨라루스 정부를 비판했군요.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벨라루스 정부가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인권과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또 국내외 인사들을 야만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정부는 몇 달 전에도 벨라루스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부정선거를 통해서 장기 집권하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8월에 이 벨라루스 정부 관리들과 국영기업을 무더기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성명을 내고 루카셴코 정권이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혹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유럽연합 EU에서는 이번에 어떤 제재를 했습니까?
네, EU는 벨라루스 고위 국경 관리자들과 군 당국자 등 최근 국경 난민 사태의 관련자들 그리고 벨라루스 국영 벨라비아 항공사 또 시리아 참 항공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네, 항공사들이 제재 대상에 오른 이유는 뭔가요?
네, 이들 항공사는 중동 지역의 이주민들을 이 벨라루스 국경 지역으로 수송하는 데 개입해서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자, 지난 몇 달 동안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일대에서 벌어진 난민 사태 때문에 이게 심각한 인권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라크 등 주로 중동 지역의 이주민들이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주민들은 폴란드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려고 몰려든 사람들이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큰 위험에 노출돼서 국제사회 우려를 일으켰습니다.
네. 자, 영국도 이 제재에 동참을 했다고요?
네. 영국은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인사들 8명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고요. 또 동시에 벨라루스 정권의 주 수입원인 벨라루스 최대 칼륨 비료 업체 OJSC 벨라루스 칼리에 대한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유엔 대표 자격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유엔 자격 심사 위원회가 최근 누가 유엔에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할지 논의했는데요. 안나 카린 엔네스트롬 자격 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자, 유엔 자격 심사 위원회 이게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가요?
네, 각국 대표의 자격을 심사하는 유엔 내 조직입니다. 자격심사위원회 매 회기 초에 유엔 총회 의장의 제청에 따라서 총회에서 임명되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네, 올해 특별하게 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유엔 대표 자격이 논란이 된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지요?
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8월에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지난 9월에 군부가 쿠데타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둘 다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무력으로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했기 때문에 정통성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선 탈레반 정부 그리고 미얀마 군사 정권을 뜻하는 훈타 모두 인권 유린 혐의를 받고 있어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탈레반과 훈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탈레반 정부와 훈타는 자신들이 합법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 정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엔 회원국들은 모두 유엔에 자국 대표를 보내죠. 그럼 최근에는 누가 유엔에서 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와 미얀마 군사 정부는 이전 정부가 파견한 유엔 대표는가 아닌 자신들이 임명한 대표가 유엔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 쿠데타로 무너진 민간 정부가 임명했던 초모튼 대사가 자리를 유지하길 원했는데요. 하지만 훈타는 초모튼 대사가 해임됐다고 유엔에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자격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미뤘는데요. 그러면 한동안 누가 이 유엔에서 미얀마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대표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엔네스트롬 위원장은 현재 이 아프간과 미얀마 대사를 맡은 이들이 계속 자국을 대표할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니까 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의 문제는 올해 진행된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노출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얀마를 통치하고 있는 미나옹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이 미얀마 대표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세안이 이를 거부해서 무산됐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임시 지출안이 통과되면서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최근 미시간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총격범이 1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되고 이 총격범 부모에 대한 기소도 검토되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를 일컫는 말이죠.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위기를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2일 정부 임시 지출안이 통과됐습니다. 3일까지 지출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를 운영할 자금이 끊기면서 말씀하신 대로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날 하원에서 내년 2월 18일을 기한으로 한 임시 지출안에 표기를 붙여 찬성 221대 반대 212로 가결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69대 28로 지출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통과된 것이 임시 지출안이니까 아직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군요.
예, 2월 18일까지 11주 정도 예산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입니다. 임시 지출안은 본 예산안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의회 지도부는 이번 임시 지출안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70억 달러 예산도 함께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셧다운 사태는 막았으니까요. 일단 의회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마침내 냉철한 머리가 승리에 기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정부는 계속 열려있을 것이라며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셧다운의 위기 직전에서 돌아서 있게 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의회가 셧다운 위기를 넘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자, 의회는 올해 10월에 시작된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2021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30일 의회는 이딴 임시지출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셧다운 사태를 막았는데요. 당시 통과된 임시지출안 시한이 12월 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최종 지출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번에 또다시 임시 지출안이 통과된 겁니다.
예. 자, 예산안 합의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정부 지출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 임시 지출안과 국가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가로막혔습니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는 임시 지출안에는 찬성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늘리는 부채 한도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요. 결국 막판에 지출안을 별도로 표결을 붙여서 가까스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다른 예산 법안 처리도 맞물려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법안과 이 사회복지 예산안을 놓고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더 나은 재건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해선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공화당과 여당 내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반발했는데요. 하원은 결국 지난 19일 지출 규모를 당초 3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로 줄인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상원에서는 아직 해당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네,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를 막는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는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주말 동안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더라도 정부가 민간 기업에 부과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변종 신종 변이인 이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당 지도부는 일단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두고요. 여야가 정부 예산을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더군요.
예, AP통신이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야가 상대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벼랑 끝 전술 끝에 결국 셧다운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 미국은 지금까지 20차례가 넘는 셧다운을 경험했고요.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 35일간 정부가 셧다운되면서 미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만약에 셧다운 사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연방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각종 업무가 축소되거나 중지되고요. 또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셧다운 고비는 일단 넘겼는데요. 아직 의회는 넘어야 할 큰 산을 마주하고 있죠?
예,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 즉 디폴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 2019년 당시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2년 연장했고요. 그 적용이 만료되는 시점이 지난 7월 31일이었지만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회는 지난 10월 현행 28조 4천억 달러 규모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8조 9천억 달러로 이달 초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네. 자, 부채 한도를 올리는 논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임시법안 처리 후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후속 조치 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 제닌 옐런 재무장관은 이달 15일 이후에는 연방정부에 댈 수 있는 자금이 바닥날 거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2주 안에 부채 한도 논의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디폴트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검사 규정을 강화합니다. 자,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객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출발 하루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사흘에서 기간이 확 줄어든 겁니다. 자, 이 지침은 외국 국적자는 물론이고요.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모두 해당됩니다.
네. 자,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당초 미 교통안전청은 비행기와 기차, 버스, 기차역과 공항 등 이 대중교통 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년 1월 18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내년 3월 18일까지로 추가 연장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확산 우려 때문에 봉쇄 정책도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일 국립보건원에서 코로나 신종 변이 오미크론과 겨울철 대응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새로운 계획은 봉쇄 조치 대신 백신과 부스터샷 확대, 코로나 검사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혼돈과 혼란이 아닌 과학과 속도로 변이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방침 내용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마친 1억 명이 부스터샷을 꼭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은 계속 무료일 거라며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곳은 미국 내 8만 곳에 달하고 5살에서 18살 자녀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곳도 3만 5천 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5살 이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도 승인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코로나 검사도 확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정에서 손쉽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회사들이 자가진단 키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학교와 요양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키트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이 없어도 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 계획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코비드 확진자가 급증해서 의료 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언제든 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60개의 응급 의료팀을 꾸리고 있다고 밝혔고요. 국제사회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2억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는 이렇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된 지 하루 만인 2일 미네소타주와 콜로라도주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보고되는 등 이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뉴욕에서는 여러 명의 확진자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 지역사회 전염 단계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용의자가 기소됐다고요?
예,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검찰은 이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총을 쏴 4명을 숨지게 한 이 학교 학생 이선 크럼블리를 기소했습니다.
네,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검찰은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그리고 테러 등 총 24건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크럼블리가 올해 15살이지만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기소했습니다. 마크 키스트 검사는 크럼블리가 최대한 많은 학생을 살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권총을 가지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총격 사건에 의한 사상자가 10명이 넘더군요.
네, 4명의 학생이 숨졌고요. 교사 1명과 학생 6명이 다쳤습니다. 이 부상자 대부분은 치료 후에 퇴원한 가운데 17살 여학생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뭐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까?
이 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 당일 크럼블리는 화장실에 가방을 가지고 들어간 뒤에 반자동 권총을 들고 나왔고요.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부차드 오클랜드 카운티 보안관은 체포 당시 크럼블리는 18발의 총알을 더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범행 당일에 이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찾았다고요?
예, 크럼블리의 부모는 아들의 범행 당일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 내에서 아들의 행동에 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가 상담차 부모를 불렀기 때문인데요. 다만 어떤 부분에 관한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부모 방문 후 몇 시간 뒤에 그리고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기소에 적용된 혐의 가운데 테러가 있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캐런 맥도날드 오클랜드 카운티 검사는 이번 사건은 뭐 흔하거나 일반적인 혐의가 아니고 또 충동적인 범죄도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테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자는 단순히 11명에 그친 게 아니라며 범행 발생 당시에 숨거나 도망간 학생들, 사건 발생 이후에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시간주의 대테러법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예, 9.11 테러 다음 해인 지난 200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법은 민간인을 위협, 강압하거나 협박이나 강압을 통해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테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학생 등이 받은 이 정신적 충격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범행이 테러 행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검찰 측에서는 이 크럼블리 부모에 대한 기소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크럼블리가 범행에 사용한 반자동 권총은 아버지의 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맥도날드 검사는 총기를 소유한다는 건 안전한 장소에 적절하게 보관하고 또 그곳에 잠가두며 탄환을 따로 분리해놔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면서 부모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파가 벌써 나오네요. 미시간주의 다른 지역의 일부 학교들 온라인상에서 폭력 협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고요?
예, 블룸필드 힐스 학군의 지역 경찰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력 협박이 제기되고 있다며 2일과 3일 학교를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홀리 학군의 학교 역시 같은 이유로 3일까지 학교 문을 닫는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폭력 위협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구체적인 범죄 관련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국 안에서 특히 학교의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네요.
예, 교육 전문지 에듀케이션에 따르면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이번 미시간주 사건은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인명 피해가 큰 교내 총격 사건입니다. 에듀케이션 위크는 올해 교내 총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29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최소한 11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주부터 남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동계 군사훈련에 들어갔는데요. 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두 나라 관계와 쟁점, 국제사회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동유럽의 지정학적 요충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우크라이나는 자연 조건이 좋아서 농업이 크게 발달했고요. 석탄, 철강 등 광공업도 주요 산업 기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의 지정학적인 요충지입니다. 북쪽으로는 벨라루스, 서쪽으로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들과 접해 있고요.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길게 국경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군사적 요충지인 크림반도와 흑해가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이후에도 종종 서방과 러시아의 힘이 충돌하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정치 스캔들로 높은 관심이 우크라이나로 쏠린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아들 헌터 씨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았는데요. 민주당 주도의 하원은 결국 그해 12월에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시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등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분쟁의 전초지 크림반도.
크림반도가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빌미가 된 건 1954년 소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소련의 연방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줬는데요.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크림반도는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는 크림자치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이 크림반도가 소련이 세워지기 전 제정 러시아 시절에도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러시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러시아 성향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소련 붕괴 10년 후인 2001년에 우크라이나가 실시한 인구 조사를 보면 당시 크림반도에는 약 240만 명이 살았는데요. 러시아계가 약 60%고 우크라이나계는 25%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 귀속하자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반정부 세력의 움직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크림 자치공화국은 2014년 3월 러시아 귀속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데요. 이에 앞서 러시아는 탱크를 앞세운 대규모 무장병력을 크림 반도로 보냈습니다. 이 투표 결과 95%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크림공화국은 러시아와 합병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자체가 우크라이나 헌법과 국제 질서를 위반한 것인데다가 러시아 병력이 주둔 중인 가운데 실시됐다면서 무력으로 강제 병합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U.S. action against the Russian economy. The sanctions are the latest retaliation for Moscow's actions in Ukraine and follow a similar announcement from the European Union Thursday. Meanwhile,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갈등 지역, 돈바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크림반도 말고 내륙 지역에서도 오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가 있는 돈바스 지역인데요. 이 지역 역시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친러시아 성향이 강해서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됐을 당시 돈바스 지역도 분리 독립 주민 투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반정부 테러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반군 세력과 정부군 간에는 격렬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내전 양상으로 비화했는데요.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반군 세력에게 중화기를 제공하면서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즉각 휴전을 촉구했고요. 유럽의 중재로 그해 9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도네츠크, 루간스크 대표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 이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됐는데요. 유엔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14,000명 이상 사망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올해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동부 지역에서 반군과 정부군이 충돌해서 인명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여기에 러시아가 대규모 무장병력을 국경지대로 이동시키면서 크림반도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잇따른 경고에 러시아는 일부 병력을 후방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흑해 크림반도 일대에서 대규모 동계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정기적인 연례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과 크림반도에 약 9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러시아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근 독일 세계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는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입니다. 올라프 숄츠 3인당 총리 후보는 올해 63살입니다. 독일 북서부의 작은 오스나브리크 주에서 태어나서 대도시인 함부르크에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기반이 돼서 2011년에는 함부르크시의 시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숄츠 후보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975년 3인당의 청년 조직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1985년에 변호사가 돼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처음 연방의회 선거에 도전해서 당선됐고요. 이후 2011년까지 4선의 관록을 갖게 됩니다. 2011년 하원 의원직을 사임하고 함부르크 지역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약 48%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시장 선거 재선에 도전해서 46% 가까운 득표율로 연임에도 성공했습니다. 2017년 총선에서 3인당은 약 20% 득표율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오랜 협상 끝에 이듬해 3월에 3인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기민기사연합과 3인당의 이른바 대연정이 출범했습니다. 숄츠 후보는 메르켈 총리 내각에서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숄츠 후보는 기계, 로봇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무뚝뚝하고 재미없다는 말을 듣는데요. 하지만 또 반면에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는 지난해 주요 20개국이 주도한 세계 최저 법인세 도입에 앞장서면서 국제적인 시선을 받았고요. 국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과감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여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3인당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숄츠 후보는 총선 두 달여 만에 연정 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16년 만에 중도 좌파 정당인 3인당이 주도하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올라프 숄츠, 독일 3인당 총리 후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언을 할 때 사용하는 advise, suggest, recommend 같은 동사들의 일반적인 문장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this sentence and decide if you think the sentence structure is correct.
문장을 듣고 이 문장 구조가 올바른지 판단해 보세요.
Our lawyers advised that we should not give interviews.
우리 변호사는 우리가 그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권유했습니다.
So, what did you decide?
어떤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The answer is the sentence is not correct.
대답은 이 문장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The verbs advise, suggest, and recommend already indicate that someone should do something.
Advise, suggest, recommend. 이 단어들은 이미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So, use of the modal verb should after them makes their meaning redundant.
법조동사 should는 이미 뭐뭐 해야 한다는 충고, 조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vise, suggest, recommend 뒤에 should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것입니다.
Now let's talk about sentence patterns these verbs have in common.
이제 이들 동사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these examples and pay attention for the noun phrases that follow the verbs.
예문을 듣고 이들 동사 뒤에 명사구가 따르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My doctor advises 30 minutes of cardio per day.
내 의사는 하루에 30분씩 유산소 운동, 심장 강화 운동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advice 뒤에 30 minutes of cardio라는 명사구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in town?
이 마을에 좋은 식당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문장에서는 recommend 뒤에 a good restaurant이라는 명사구가 뒤따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동명사도 이런 좋은 동사들의 뒤에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들을 듣고 각 동사 뒤에 동명사가 따라오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We recommend visiting the museums on weekdays.
우리는 주중에 박물관을 방문하라고 권유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recommend 뒤에 동명사 visiting이 사용됐습니다.
Advise, recommend, sugges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이 시간에는 조언을 할 때 사용하는 advice, suggest, recommend가 사용된 일반적인 문장 유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